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사역을 준비하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고, 특별히 복음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닐 12명의 제자들을 선정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특별히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7장부터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상태로 이스라엘의 전역을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 뭐예요? 복음사역, 복된 소식을 전파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그 일을 하시는 내용이 7장부터 쭉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일을 한마디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자어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역을 시작하셨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역. 그래서 앞으로 제가 7장부터 24장 말씀을 계속 강의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장 시작하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까 하고 고민하며 의심 가운데 빠져있던 침례자 요한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에 대해 또 그를 칭찬하시며 하시는 그런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의심하는 가운데 자기 제자 두 명을 보내서 정말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묻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메시아의 표적들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 두 명의 요한의 사자들을 보내신 이후에 침례자 요한이 대언자다, 대언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이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으니 그보다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 침례자 요한을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신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 바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침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할 때 침례자 요한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극심한 죄인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부류가 있고,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모든 기득권, 내가 지금까지 즐기던 그런 사람의 전통, 그렇죠? 종교 어떤 그런 예식,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소위 종교인들의 그룹, 이 둘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고서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본인을 지혜라고 표현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옳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올바른 언행을 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언행을 보여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다 끝난 이후에 36절 가서 보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 이름이 그 밑에 가서 보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참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바리새인 딱 그러면 종교적 열심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남보고 종교적 규정을 가지고 하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 이게 바리새인이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남보고 하라 그러고 어떤 종교적 열심을 행하되 사람들 앞에서만 행하고 속은 시꺼먼 그런 사람, 이게 바리새인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언제 생겼냐 하면 바빌론 포로 생활 다녀온 이후에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좋은 움직임이 생기면서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에 바리새인이란 그룹이 생겨났어요.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과 분리하고 우상과 분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분리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을 한 그런 사람이 하시딤, 곧 바리새인의 기원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점점 지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단어들에 들어가 있는 그 뜻을 깨달으려 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와 있는 거칠애적인 종교 행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가운데 말 그대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반대했던 이와 같은 종교인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뇌리에는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리새인이 사람 보기에는 나쁜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 600가지면 600가지를 다 지킨다고 자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없는 사람의 속이 은큼한 사람이지 나쁜 게 없는 사람, 사람 눈에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 가운데 니고데모라든지 나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하나님을 극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다니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된 거지 이 사람들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시몬의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30절에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두 부류를 이야기해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침례자 요한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참으로 의롭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말 그대로 종교인들, 무언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의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거부했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거부했던 그 바리새인들 중에 전형적인 사람이 지금 여기 3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자,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당시의 시대적 이런 그 배경을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랍비가 많았는데 이 랍비들이 순회하면서 여러 곳에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파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랍비가 가면, 특히 유명한 어떤 랍비가 가면 그 지역에 유지가 되는 사람이 그 랍비를 초대해서 자기 집에 그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도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앞뒤 문맥 전체를 가서 봤으면 이건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구나. 앞뒤 문맥이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기를 과시해야 돼. 어떻게 과시하려고 했냐?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시험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닌가. 지금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유대 지방에서는 귀한 손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될때몇 가지 해야 될 기본 예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44절에서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먼지가 많은 이와 같은 길을 샌들인지 신고 다니다 보면, 그러면 귀한 손님이 오면 일단 발을 씻을 물을 줘야, 그래야 발을 깨끗이 씻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발 씻을 물을 줘야 돼요.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귀한 분을 모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이나 이 유대인 사람들은 서로 안고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추고 볼에 입을 맞추고 하는 그와 같은 환대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오늘의 이 초대받은 이 손님이 오늘의 VIP, 가장 중요한 분이다, 이런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향유를 발라줍니다. 그럼 그 사람 몸에서 기름 냄새가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정중앙에 서서 기름 냄새가 흘러나오고, 그렇죠?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될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면서 바로 이 사람이 오늘의 VIP구나. 이걸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예의였어요. 그런데 44절에서 46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기본적인 예의사항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골탕 먹이려고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받은 은혜와 주님 사랑의 상관관계, 이와 같은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정도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죄인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등장한 뒤에 곧바로 어떤 여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시몬의 집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하고 해서 이 여러 사람이 와서 식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공간을 가지려면 상당히 시몬이 부유한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람을 초청을 하면 그거를 과시를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문을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기웃거리며 보고, 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이 집에 들어와서 시몬이 보기에 절대 있어서는 안될 가증한 일을 이 여인이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이 사건은 복음서를 가서 보시면 예수님 공생애 시작을 할 때, 지금 여기 공생애 시작을 할때 처음 나오고, 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와 같은 표시로 나중에 다른 여인이 또한번 옥합을 깨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옥합이 이게 보통 옥합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5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옥합의 가치가 거기 표현되어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데나리온은 남자가 나가서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이 수고의 대가가 이 옥합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한 천만 원쯤 된다. 이렇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천만 원쯤 되는 이 옥합을 깬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의 발에 이 옥합에 기름을 바르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거든요. 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분 앞으로 가질 못하고 슬며시 들어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말로다 할 수가 없어서 눈물로 이것을 지금 표시합니다 하고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냐. 그분의 발 곁에 가서 서더니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봤을 때 이분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셔 온 세상의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이런 분을 발도 씻기지 않은 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채 이런 분을 초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다. 여인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의 그 머리털을 다 풀어 헤치고 그 머리털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라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유대지방에서 먼지 나는 그 길에 돌아다니다가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 말 그대로 먼지투성이 아니에요. 지저분하단 말입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이걸 닦으니까 머리털에 먼지가 이 눈물하고 뒤범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엇하고 기록이 돼 있냐.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껴안고 볼에 이렇게 입을 맞추고 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 여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지금 입 맞추는 거 이것 자체도 제게 큰 영광입니다 하고 자기가 닦은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엔 결국은 향유를 발에 부었어요. 얼마치를 부었냐? 천만 원어치를 부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 1년치 봉급 이상의 대접을 받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성도들의 참된 헌신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거 이상 우리의 목숨 전체를 다 내놔도 사실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살 수 있도록 생명의 호흡을 연장해 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은 1년치 보험금에 해당되는 이 향유를 부을 때 낭비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이것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가만 보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렇죠? 이 소문이 퍼져나갔다간 자기의 이 명예에 누가 될 것 같으니까 39절에 이제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거를 보고 속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니라 하고 속으로 이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몬의 생각은 이거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반성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여인의 대접을 받는 예수님마저도 이 사람은 대언자가 아니구나. 그렇죠? 이게 정죄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표현대로 따르면 이 여자는 죄인이다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될 때는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대언자라면 저 여자가 거리에서 몸을 파는 이와 같은 악한 죄인이란 이런 사실도 알 수가 없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와 같은 이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바로 옆에 있는 7장 29절에 30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침례자 요한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둘로 나뉜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 그 자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40에서 42절에는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매 자, 예수님이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이니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씀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빚을 준 어떤 사람이 있다. 빚을 준 어떤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빚진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지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데나리온 그러니까 좀 어려우니 한 사람은 50만 원을 빚지고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빚졌다. 근데 문제가 뭐냐? 42절 가서 보니까 이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42절 가서 보니까 이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50만 원도 용서를 해주고 500만 원도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시몬에게 묻습니다. 이두 사람 중에 누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 아니,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 그래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 그 빚을 준 사람이 많이 용서해 준,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말씀과 함께 44절에서 46절. 자, 이제 내가 너하고 저 여인을 비교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4에서 46절에 너는 발씻을 물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너는 내 발을 닦아주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내 발을 닦고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내발 더러운 이 발에 입을 맞추고 너는 내게 요만큼의 향유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이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내 발에 붙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더니 47절에 예수님이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가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용서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많이 사랑해서 많은 죄들이 용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걸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은 걸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의 비유를 제가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뒤 문맥으로 가서 보니까 여러분 빚은 보통 탕감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나 원어로 된 그리스 말에는 탕감이란 말을 쓰지 않고 용서라고 썼어요. 빚을 용서해 줬다 그랬거든요. 이 빚을 용서한다는 게 뭐야? 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빚을 주고 용서하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과 바리새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부류의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다이 땅에 죄라고 하는 빚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빚이 많고 어떤 사람은 빚이 적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 보기에는 크다 작다 이걸 논할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빚진 자예요. 큰 빚이든 작은 빚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빚진 자다.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다 죄라고 하는 빚을 지고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빚을 진 모든 사람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이들에게 갚을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빌 게이츠는 어우 500조 그렇죠. 뭐 이렇게 돈이 다 있고 어떤 사람은 박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하고 뭐 이런 걸로 그 빚을 좀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갚을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걸 들고 가서 제가 이걸 다 제 빚을 갚겠습니다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사람의 선행, 사람의 업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지위 이런 걸로는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빚을 갚을 길이 없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러냐, 빚을 준 사람이 이 사람 둘을 다 너그럽게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요? 너그럽게 용서해 줬다. 그걸 성경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희생적으로 그냥 퍼부어서 넘겨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이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는 창세기 6장 8절에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그래서 거인들이 태어나고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다고 하는 그런 시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받았어요. 이 사실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노아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그럽게 이 노아와 그의 이 8명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그럽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의 죄들을 지고 가거나 세상의 죄들을 덮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들을 다 싹 치우시는 분이에요. 그 치우기에서 어떻게 오셨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너그럽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너그러우냐?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지위와 상관없이 지식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상관없이 과거의 경력과 과거의 죄들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셨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받거나 예정된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사람이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이 두 부류로 나뉜다. 저는 지금 시몬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강해를 하면,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게 적다 생각하는 자는 주님을 적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1년치 봉급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바래, 이걸 깨서 이렇게 드려도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 요만큼 주님 앞에 뭔가 드려도 생색을 내려고 그러고 아깝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둘다다빚 용서를 받았잖아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시몬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둘다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이후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 그러면 얼마만큼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큰가 작은가가 사람의 눈에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가장 유명한 바리새인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주님이 좋은지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니까, 과거에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을 내가 다 똥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 이하로 가서 쭉 가서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걸어서 배 타고 산 넘고 2만 키로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난 30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해도 그냥 주님이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표현이 돼 있냐? 이 바울이 계시가 넘침으로 교만하게 될까 봐 사탄의 사자를 보냈어요. 바울이, 주님, 도저히 이거 못 견딜 정도로 너무 아프니 고쳐주십시오 하고 세번 간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일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 대답이 나와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사탄의 사자까지 보내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모든 삶을 마감을 그런 시점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음료 헌물로서 지금 막 부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도 하나님으로 향한 그와 같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본인이 받을 것 같은 기쁨,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바울의 삶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예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말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나? 이 시간에는 나는 과연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그런 성경이다. 오류가 하나도 없다. 빠진 말씀이 단어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무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많은 진리들을 깨닫고, 그 이후에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신약 교회를 한다고 지금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이런 킹제임 성경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기존 교회 다닐 때 열심히 하다가 킹제임 성경을 알았다 하면 그 열심이 다 사라져요. 야, 이게 참 정말 이상하다. 일반 교회 다닐 땐 일주일 7일 동안 매일 나오라 그래도 매일 나오고, 집 갖다 바치라 그래도 다 바치고, 아, 이러던 사람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가 딱 들어가게 되면 일주일에 교회 한번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헌금 요만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아, 이거 도대체 왜 이럴까? 이게 제 퀘스천 마크예요. 이게 제 퀘스천 마크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갔는데 왜 이런 방종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게 제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정말 킹제임 성경에 진리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그런 일이 이렇게 부족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킹제임 성경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식만 축적이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지식 뭐 말씀을 나누고 이 지식의 축적은 굉장히 많은데 상고한 뒤에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사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정말 킹제임 성경 쓰는 사람 맞아? 킹제임 성경 쓰는 목사 맞아? 그렇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재림을 사모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거 정말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재림하시면 공중으로 우리가 휴거가 돼서 올라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서 우리 몸에 행한 모든 것에 대해 회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어떻게 예배 빠지는 거를 식은죽 먹듯이 할 수가 있어요? 킹제임 성경 알고 나니까 예배 빠지는 게 그냥 식은죽 먹듯이 예배 빠집니다. 헌금 생활하는 거 보통 게으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듯이 이 성도들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런 것에서 부족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해요. 특히 전도하고 지역 교회를 내가 좀 세워봐야 되겠다고 하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나타나고 정말 킹제임 성경을 들었으면 이게 정말 진리면 이걸 가지고 주님의 내 교회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움직임이 곳곳에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 목사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도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퀘스천 마크가 떠나질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답이 지식과 자유를 사랑하지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보다 지식과 자유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님보다, 그걸 허락해 주신 주님보다, 그렇죠? 알게 된 지식, 내가 갖게 된 자유, 그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기 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기 쉽다.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 많이 용서받고 많은 진리를 정말 깨달았으면 나를 사랑하는 게 거기에 비례해서 그만큼 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인 목사의 눈에도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목사가, 저는 헌금은 모릅니다. 누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이 주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 저 먼 곳에까지 와서 몇 시간을 달려와서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볼 때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 거야. 아, 정말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정말 크구나. 이게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데 사람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답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럼 많이 용서받으려면 많이 죄를 져야 됩니까? 그렇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은혜가 넘쳤단 말이에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 더 큰 은혜를 더 많이 느끼기 위해서는 더 많이 내가 죄를 져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다른 교회 가서 간증하는 거 보면 거기 나오는 간증자들이 대개 엄청난 간음, 뭐 살인 뭐 하고 해서 말 그대로 엄청난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구원 받아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그래서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치 누구와 같으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고 좋은 걸로 착각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에 지금 편만하게 지금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신실하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주눅이 드는 거야. 이거 그렇죠?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럼 한번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잘못된 간증 문화가 한국에 많이 퍼져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많은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탕자가 되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어려서부터 주의 양육과 교육을 받으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된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죄에 덜 물든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귀중한 사람이에요. 더 귀중한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죄에 덜 물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귀중하고 더 보배로운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렇게 죄에 덜 물들어도 주님을 크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디모데. 한번 보세요. 그렇죠? 죄에 덜 물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 이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니까 그건 그런 거지.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한 죄라고 하는 거, 이런 악한 죄라고 하는 걸 인간적으로는 덜 지운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예를 들어 담배, 뭐 술하고 하는 거, 담배는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고,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악한 죄를 덜 지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머릿속에서 항상 하나님 것만 생각하냐? 내가 용서받은 이와 같은 그 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밤에 잘 때까지 머릿속에 떠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같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내 자신이 부서질 때까지 주님 위해서 그냥 일하고 그러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성질 낼 때도 있고 악한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의식이 살아있는 한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만 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무한대의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대의 하나님이 무섭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일이 있어요. 일 밑에다가 이 무한대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여러분, 분수 아시죠? 분수. 분자가 있고, 나누기, 분모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한대예요. 내가 1이면 1 나누기 무한대 0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는 1억이다. 1억 나누기 무한대 얼마일까요? 0이에요, 0. 하나님이 무한대면 내가 10억이라도 10억 나누기 0 하면, 무한대 하면 0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크고 뭘 안다고 해도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0이에요, 0. 이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이 성경을 읽지 말아야 돼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읽으면 나는 0이고 하나님은 무한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많이 졌든지 적게 졌든지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에 진리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 진리에 상응하는 열매가 나와야 된다. 우리 예수님 표현대로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모래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운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지배할 수 없으니까 가르쳐만 주는 거예요. 실제 깨닫고 행하는 건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시몬한테 내가 그러잖아요. 직접 시몬아 내가 나를 덜 사랑하는 그 얘기는 안 했어도 벌써 딱 들으면 너는 나를 덜 사랑하는구나.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자는 나를 엄청 사랑하고 너는 덜 사랑하는구나.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덜 사랑하는구나. 이게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예. 예수님이 너 지식만 사랑하는구나. 뭐 세대주의만 사랑하는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되냐?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저 위에 지금 가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뭘 남겨놓고 가세요? 몸을 남겨놓고 갔으니. 그렇죠? 예수님을 섬기려면 지금 몸된 교회, 또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가 이거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판결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48절 가서 보니까 내 죄들이 용서가 됐다. 죄가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개역성경처럼 죄들이 용서가 된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용서가 된 겁니다. 100% 용서가 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들을 용서할 수 있어? 뭘 몰라서 그래요? 아, 여기 있는 이 분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죄들 용서해 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기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똑같냐.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고 이 몸 안에 무지무지 작은 원자가 수조개가 넘게 원자가 있어요. 요 조그만 원자가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 그렇죠? 모든 걸 다 판단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 몸이 이 사람이 볼 때가 얼마나 우습겠어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그렇죠? 이게 어떤 사람이 원자예요, 원자. 이 원자가 이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큰 이게 보여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러면서 죄들을 용서한 분이 이렇게 제시가 될 때 나의 불신, 이거 모든 걸 내어버리고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파워 다이너마이트이기 때문이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갖고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 아무 걱정 근심 없고 만사형통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최소한 하늘나라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앉을 자리가 하나 마련이 돼 있으니 이 땅에서 순례자 나그네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는 영원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공중에서 내가 나타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